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주일학교 이야기로 매우 친숙하고 유명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 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스포일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일학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골리앗 또는 거인을 상대한다고 할 때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골리앗 또는 거인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존재는 우리 앞에 닥친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들,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굳은 결심을 시험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재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으며 우리 직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일 수도 있고 결혼 또는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도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책들, 설교, 기사, 강연 및 교훈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에 관한 가르침들을 제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또한 선과 악의 대결 이야기로 묘사되거나 약자가 챔피언을 상대해서 승리하는 것, 오만하는 이김을 겸손함 또는 현대적인 것과는 대조되는 소박함 등으로 묘사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거인들에 맞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선 어떤 교훈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선 또는 약자의 승리 혹은 불가능을 이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들 모두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큰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47절 하반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고 의지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배경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장의 첫 부분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믿음을 가진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17장을 살펴보도록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참으로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역사적 기록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를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은 어마어마한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챔피언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대적을 삶에서 마주칩니다. 여기서 챔피언은 군대가 가진 최고의 장수를 의미합니다. 1대1 전투에서 군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장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이러한 적이 하는 도발에 대해 마주할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4절은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3m 정도가 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충분히 위협적이지 않다는 듯이 5절에서 7절까지는 그의 무기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골리앗은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었는데 이것은 약 57kg가 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청동 각반을 다리에 찼습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터에서 사용한 정강이 보호대이며 노수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동으로 만든 단창으로 무장했고 또한 창 끝에만 해도 16-17kg의 쇠로 만들어진 긴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옮기려고 하기만 해도 근육을 다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골리앗이 무서운 거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골리앗은 모두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도전들처럼 말입니다. 인생은 진정으로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암, 실직상태, 실패한 관계, 우울증, 재정적인 문제, 외로움,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 양육의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나열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앞에서 커다랗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무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너뜨리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 상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를 보고 있도록만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그들이 자기의 소리를 듣게도 했습니다. 8장에서 10절과 16절은 어떻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도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골리앗은 공개적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루 이틀 만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에는 이것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지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은 구약에서 시험에 대한 기간을 나타내곤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자각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 슬픔, 우울함, 각종 약들, 누구과 함께하기를 갈망함, 부당함, 계속 생기는 각종 고지서 등 이것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결과는 실망스럽고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1절에 나타납니다. 11절에 나타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의 삶과 도전, 그리고 시험, 어려움들은 단순히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걱정들과 두려움으로 무너졌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거인은 너무나도 컸고 강하고 강력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거인의 존재가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듣고 보기에는 너무 큽니다. 우리는 문제와 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두렵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완전한 한 묶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 가장 어린 아들이었으며 감히 우리가 말하기를 가장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새는 심지어 다윗을 어떠한 존재로서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어 새로운 왕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새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이 양떼를 지키도록 들판에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마도 더욱 강하고 더 자격이 많은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종종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마음이 절대로 위대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그것은 항상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성공합니다. 다윗은 가장 어리고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항해 그분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이때까지도 다윗은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사울왕의 음악가였습니다. 이전의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사울은 큰 영적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격려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으며 다윗은 사울을 위해 하프를 켜서 사울이 낫도록 보내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즐겁게 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도록 보냈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을 군대에서 싸우도록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들이 군대 또는 전장에 있는 자식들 또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싸서 보내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굉장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형제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려고 보내줬고 거기서 골리앗이 조롱하는 것을 듣고 보았으며 정의로운 분노와 함께 그의 피가 끓어오르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떠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사고도 없습니다. 40일 동안 이 거인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조롱을 들은 다윗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전장에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인 이새가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이 음식을 배달하도록 다윗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40일이 지난 후에 전투를 거의 시작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무기는 언제나 우월합니다. 뒤어지는 구절인 31절에서 40절에서 이 전투를 위한 다윗의 준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대면하였고 자신이 기꺼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어린아이라고 무시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는지를 말했습니다. 어떻게 맨손으로 곰과 사자를 죽였는지 말입니다. 다윗은 37절에서 사울에게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짐승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줬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의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들은 사울왕은 싸움을 위한 약간의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은 사울 자신이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37절에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편하게 말한 것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평범한 옷차림으로 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무기는 40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러한 원시적인 무게체제를 가지고 만일 이것을 우리가 무기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러 갔습니다.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자신감으로만 무장한 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인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45절에서 51절을 읽어 들은 바와 같이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이신 것을 압니다. 46절에서 47절에서 이것을 인정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게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속에 넘기시니라. 그래서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5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기를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학교에 다니던 때 배웠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거인을 죽이셨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골리앗의 죽음 또는 다윗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중점을 두는 것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성경의 한 부분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의 끝, 그러나 블레셋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골리앗은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적이었으며 그들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추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적으로 남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어 단어 conversation은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의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항상 잘 된다면 우리는 종종 잘 잃어버리는 우리의 나쁜 기억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진다면 우리는 천국을 잊어버리고 천국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도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갈망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의 이 부분은 종종 다윗과 골리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거절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지에 대해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사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두려움이 많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사울은 사실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확신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으로부터 사울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을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그분의 백성의 왕으로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울은 블레셋의 거인 앞에서 겁을 먹고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존 베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부르심, 블레셋 무리, 그 자신의 군대, 골리앗, 그리고 다윗, 쿠테타, 그리고 그의 죽음과 패배에 관한 사무엘의 예언 등등에 대한 두려움을 잘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17장 전체를 읽다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울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군대,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와서 골리앗과 상대하고 그를 죽이는 자가 누구이든지 그에게 상을 주고 심지어는 그의 딸까지 기꺼이 주려고 하였습니다. 왕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싸우려는 마음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 앞에 한 소년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도 사울은 그를 낙담시켰습니다.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우리는 아마 이 부분이 사울이 다윗을 걱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싸우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이유는 바로 신뢰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사울이 진정으로 다윗에 대해서 걱정했다면 그는 정말로 다윗이 전투에 나가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양들을 공격하던 사자와 곰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셨는지를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다윗의 간증을 듣고 나서조차도 사울은 앞에서 나와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울은 다윗을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윗,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바울이 반복해서 나온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확인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그의 마음을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일부 구절들은 우리에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의 일부, 예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양을 치는 목자로서 다윗은 그 양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의 책임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23장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에게서 한번 질책을 받았을 때 그는 시편 51편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또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13편 14, 28, 46편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어떻게 정결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119편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의 대적이 승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35편에 나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울의 종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바로 사울의 종이 묘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울의 특징과는 정반대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왕의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모든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하시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를 얻었을 때도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에게 감히 손을 뻗을 수 없었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일을 서술합니다. 그는 사울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사울에게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줄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들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요나단만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쫓았으며 사실은 죽이려고 하고 그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울을 위해서도 슬퍼했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27, 30절에 보면 사람들은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을 한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이 이야기한 어떠한 보상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돈을 위해서 공주를 얻기 위해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싸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신뢰를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에 대항해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다윗은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그러나 무엇이 처음에 다윗이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의 신뢰는 군대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하고 강한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뜻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파괴되도록 두시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바로 다윗이 행동하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45절에서 47절에서 말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 메시지를 적용하려 할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의 교훈이 거인에 대한 우리의 승리만을 말해주는 비유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에 대한 선의 승리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가능을 극복하는 요소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는 교훈이 더 있습니다. 이 장의 진정한 교훈은 거인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장은 우리가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완전한 신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전투는 정말로 여호와의 것이며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든 아니면 우리의 문제들을 고치시든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저는 상투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와 제 아내인 제키는 의사를 자주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남은 인생을 이 제가 가진 우울증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삶은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종종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우울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은 어떻게 다윗의 동료였던 시글락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는지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들과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실 우리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다윗은 여러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다윗의 삶의 마지막에 그의 가족들은 분열되었습니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도 그의 삶의 다른 도전들을 해결해야 했고 이것은 바로 가족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진압하고 솔로몬을 계승자로 임명해야 했습니다. 둘 다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각각 다른 아내로부터 나온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잔치를 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외롭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좋을 때 걱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사실 시험을 의미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것은 우리의 환난과 시련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삶은 우리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별로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전혀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은 어떻게 다윗이 간통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는 왕들이 전쟁에 나간 시기였고 다윗왕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의 왕궁의 옥상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안락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또는 다윗이 그의 군대의 부강함을 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어리석음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다윗은 그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상황으로 인해 조롱받고 공포 속에서 살면 안 된다고 믿었던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뢰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무너졌던 사울의 군대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도전들을 제거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무기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를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동안 정말로 종종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절망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직업이 필요할 때 직업 소개소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 상담을 받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러한 도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신뢰와 의존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안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날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